안녕하세요. 2025년 서버원 MRO 프로세스 과정 상품 등록 및 관리 강의를 맡게 된 사무품팀 오재현입니다. 본 강의는 상품 등록, 상품 관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품 등록 및 관리는 구매 담당자로서 구매 정보 관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 자기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사무전자팀으로 2018년도 8월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경험했고 현재는 인쇄류와 부품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부터는 사원대표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잘은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열심히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써놨는데 어떤 일이든 제가 열심히 할 때 그때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결과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MRO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MRO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흐름도입니다. MRO 프로세스는 상품 등록, 주문, 발주, 배송, 정산으로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고객이 요청하면 각 구매 담당자, 영업 담당자, 상품 정보 담당자 등을 통하여 상품이 등록되게 됩니다. 고객은 등록된 상품을 주문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협력사에 발주가 나가게 됩니다. 그 배송이 완료되면 정산까지 마무리되는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각 구매 담당자는 상품 정보를 생성,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좌의 내용에서는 바로 상품 등록과 관리 부분에 집중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 등록입니다. 상품 등록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화면에 보이는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상품을 등록하는 주체는 고객, 영업 담당자, 운영 담당자, 구매 담당자, 그리고 협력사 모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진행되는 경우인 고객이 등록 요청했을 때의 경우를 기준으로 프로세스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고객이 상품 등록 요청을 하게 되면 서브원 시스템상으로 넘어오면서 DB 검증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 후 DB 관리 주체가 기등록 검증을 하고 카테고리 분류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DB 관리 주체는 상품 정보팀이 될 수도 있고 구매 담당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구매정보 등록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구매 담당자가 입찰 견적 작업을 진행하고 응찰 후 낙찰이 마무리가 되면 매입가를 등록하게 됩니다. 매입가 등록까지 완료가 된 후 상품 등록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표준품과 비표준품의 처리 방식이 상이합니다. 표준품의 경우 상품정보팀에서 퀄리티 체크를 진행하며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 작업을 구매 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표준품의 경우 상품정보팀의 상품 등록 단계가 생략이 됩니다. 상품 등록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DB 담당자 그리고 영업 담당자 모두 등록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부분까지 완료가 되면 영업 담당자에게 넘어가서 영업정보 등록 과정을 진행합니다. 영업 담당자는 판매가 등록과 상품 진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까지 마무리되면 이연의 상품 등록 프로세스는 완결됩니다. 이어서 각 프로세스별 상세 내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상품 등록 요청 단계에서는 고객, 협력사, 구매 담당자, 영업 담당자가 상품 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주체별로 방법과 사유가 상이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직접 고객 프론트에서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협력사가 협력사 프론트에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각 업체에서 영업하는 선 제한 품목이거나 협력사와 고객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선입꽃 처리 품목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업 담당자가 SMRO를 통하여 직접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고객 등록 대행의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며 고객 지정 협력사, 긴급 상품의 케이스에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매 담당자입니다. 구매 담당자도 SMRO를 통하여 요청이 가능하며 사전 DB, 신규 소싱, 대체 상품인 경우 직접 등록을 진행합니다. DB 검증 단계에서는 DB 담당자가 분류 그리고 기등록 DB를 검증합니다. 검증 내용이 미비한 경우 등록 요청자에게 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요청의 주체가 구매 담당자인 경우에는 검증 단계도 직접 처리합니다. DB 검증의 경우 운영 단위에 따라서 검증 조직이 상이한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정보 등록 단계에서 구매 담당자는 입찰을 통하여 구매정보 등록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입찰 진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과 매입과 최적화를 위함입니다. 다만 입찰로 처리하지 못하는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예외 케이스에 의거하여 견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견적 처리 단계가 마무리되게 되면 구매 담당자는 매입가 이상 유무를 검증하고 구매정보 등록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신규 상품이 구매 담당자가 설정한 입찰 풀에 속하게 되면 각 조직의 상품정보팀으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단계에서는 상품정보 퀄리티 체크를 진행하여 이상 없을 시 상품 등록을 진행하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구매 담당자에게 재요청을 하게 됩니다. 상품 등록이 완료되면 신규 상품 아이디가 채번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표준 품의 경우 이 과정이 생략되어 구매정보 등록 단계 이후 바로 상품 아이디가 채번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영업정보 등록 단계에서는 영업 담당자가 판매가 등록 및 운영 단위에 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DB 검증 담당자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DB 검증 단계의 담당자 결정 로직입니다. 상품 등록 요청이 왔을 때 운영 단위 존재 여부에서 먼저 세분화됩니다. 먼저 운영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 담당자 요청 또는 협력사 선제안이 있을 텐데요. 만약 구매 담당자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 요청한 구매 담당자가 협력사 선제안인 경우에는 시스템상 지정된 협력사 담당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정 운영 단위가 있는 경우 운영 단위가 LG본부 및 영업본부인 경우에는 상품정보팀이 SSP, BPO의 경우에는 대표 상품 MD팀에서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운영 단위가 LG 및 영업본부인 경우 상품정보팀이 SSP, BPO인 경우 대표 상품 MD팀이 운영 단위가 없는 경우 구매 담당자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매 담당자 결정 로직인데요. 복잡한 알고리즘이지만 큰 틀에서 영업과 구매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오는 운영 단위는 사업팀으로 부유하여 MD 역할을 하고 나머지 관리 상세 부유로 부유하여 물량 그리고 협력사 통합을 꾀할 수 있는 경우는 중앙 구매팀이 진행한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관리 분류, 즉 구매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건들은 입찰 견적 풀 구축된 경우에는 상품정보팀에서 구매정보 등록까지 처리를 하되 예외적으로 대체 제한이 필요한 품목에 한해서 구매팀에서 등록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 BPO 운영 단위의 경우 판촉 중부유의 경우에만 BPO MD가 처리하고 나머지 분류는 다시 구매팀이 등록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셋째로 상세 담당자 로직을 보여드렸는데요. 운영 단위 및 상세 분류에 따라 구매 조직이 달라지니 필요하시면 잠시 정지하시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등록 과정 중 구매 담당자가 진행하는 입찰 견적 처리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 24시에서 오후 14시 이전 입찰 생성권은 당일 오후 15시에 입찰 종료가 되며 이외 생성권은 당일 자정까지 입찰 진행을 하게 됩니다. 미입찰 시 자동 연장이 되며 자동 연장 여부가 체크가 된 건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동 연장된 입찰은 담당자 판단하에 낙찰 및 종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견적의 경우 별도 시간 없이 협력사가 응찰하는 즉시 종료가 가능합니다. 입찰 견적 처리 주체를 보면 앞서 프로세스상 말씀드린 대로 풀 구축 여부에 따라 상품 정보팀에서 입찰 견적 처리를 진행할 수가 있으며 기등록 상품이 있는 경우 중복 처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로 처리하지 않는 견적 유형은 화면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16가지가 있는데요. 구매 담당자가 실제 활용하게 될 견적 유형은 주로 선개발 제한품, 선입고, AS 상품, 그리고 묶음 상품 등이 있을 것입니다. 선개발 제한품은 부자재 개발품으로 제작, 가공 견적이나 판촉물과 같이 사전 견적된 품목입니다. 견적서나 고객사 화면 캡처 같은 것이 증빙이 필요합니다. 선입고는 말 그대로 선입고 처리로 요청된 품목이며 선입고 요청서, 메일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AS 상품은 일회성 상품으로 한정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묶음 상품의 경우 영업팀 사전 품위를 득하여 묶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나머지 건은 잠시 정지하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화면의 16가지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견적 처리를 진행하며 나머지의 경우는 입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이었고 시스템 캡처된 화면을 통해서 상품 등록 요청에서 구매 정보 등록하는 부분까지 시스템 화면을 같이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자에 따라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구매 담당자가 주로 활용할 수 있는 SMR로 신규 상품 등록 요청 탭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상품 등록 요청 메뉴에 들어가면 상품 정보와 속성값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정보 입력 후 하단으로 내려가서 상품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상품명을 입력한 후 분류 추천을 통해 분류를 추천받게 됩니다. 분류를 입력한 후 해당 상세 부위에 따라 필수 속성명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주문 단위, 원산지, 제조원을 조회하여 선택을 한 후 상세 부위에 따라 필수 속성명의 속성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속성값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스펙을 의미하게 되어 입찰, 견적 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상품 구분 정보를 넣어줍니다. 일반 상품인지 일회성 상품인지를 구분해주며 표준품인지 비표준 상품인지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브 취급 가능 여부에 가능 불가를 넣되 불가인 경우 각 사유에 맞게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허브 취급이 불가한 경우는 배송 여행이 무조건 직송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불가 사유로는 크게 중량물, 팔레트 크기 초과 상품, 설치 검사품, 무형 묶음 상품, 위험물, 파손 우려 상품, 냉동 냉장물, 유해화학 물질, 그리고 택배 운송 금지 물품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속성값을 모두 입력하게 되면 화면 상단의 등록 요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등록 요청이 완료됩니다. 등록 요청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에서 요청 유형과 사유를 입력하여 진행하면 상품 요청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이 완료되면 DB 검증 단계로 넘어가서 DB 검증 SMR로 탭에서 요청 번호로 요청 값을 조회하게 됩니다. 요청 번호를 클릭합니다. 해당 건을 접수 클릭 후 처리 정보를 조회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규격 확인 요청의 작성을 진행합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 하단의 완료 버튼을 눌러 검증을 마무리합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구매 담당자가 구매 정보 등록을 처리합니다. 담당자에게 떨어진 요청 번호를 구매 정보 등록 처리 탭에서 조회 후 해당 건을 접수 처리하여 수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요청 번호 접수 후 담당자가 잘못된 경우 담당자 변경 요청, 중복 상품이 있는 경우 중복 상품 처리를, 그리고 정보 미비로 인하여 확인 필요 시 영업 담당자 확인 요청 탭을 클릭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입찰 견적 생성 탭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입찰 생성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입찰명을 입력하고 하단의 입찰 협력사란에서 Add로 버튼을 클릭하여 협력사를 추가합니다. 협력사를 선택 후에 하단의 입찰 생성 버튼을 통하여 입찰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입찰 풀을 정비해 놓았다면 자동으로 입찰 후 협력사로 바로 입찰 요청이 가능하게끔 지정되어 있습니다. 견적 생성의 경우는 해당 요청 번호에 견적을 누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찰 제외 케이스의 팝업에서 해당 내용을 선택한 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견적 요청 팝업에 견적명과 협력사를 선택하여 요청을 하면 특정 협력사로 견적 요청이 발송됩니다. 다음으로 협력사가 응찰하는 과정을 살펴보실 텐데요. 대상 협력사는 협력사 프론트에서 상품 응찰 견적 화면에서 입찰 번호를 클릭하고 응찰을 하게 됩니다. 거부 시에는 거부 사유 입력 후 거부도 가능합니다. 응찰 등록에서 인증 대상인 경우 인증번호를 입력하며 가격 정보인 응찰가, 시장가, 유효기간을 입력하고 배송 발주 정보인 AT, MOQ, 배수 주문 수량을 입력한 후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고 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입찰 단가 합의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인증을 완료하면 응찰이 완료되게 됩니다. 응찰이 완료되면 구매 담당자는 입찰 견적 처리 화면에서 상태값의 협력사 제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 상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견적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 처리, 구매정보 등록 변경으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구매정보 등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상품 등록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등록을 한 상품에 대해서 각 담당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들과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지 상품 관리 파트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품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정보란 상품 자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핸드폰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스펙이 있을 텐데요. 상품 정보란 바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정보의 주요 항목으로는 기본 정보로는 상품명, 부유코드, 대표 규격, 주문 단위, 제조원 등이 있고 평가 내역에는 상품 등급, 속성 점수,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구분 정보로는 일회성, 표준품, 화학물질 여부 등이 있고 이미지 정보, 기준가, MSDS와 같은 여러 기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면 그램 노트북인 경우 제조사인 LG, 상품명인 노트북, 크기인 인치, 색상 이런 것들이 기본 정보가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당자들은 이런 상품 정보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며 오등록이 된 경우 수정 보완 활동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류체계입니다. 분류체계는 서브원에서 상품들을 그룹화하기 위하여 만든 체계입니다. 크게 대, 중, 소, 상세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분류는 분석 목적으로 묶은 중분류의 집합이고 중분류는 일반적으로 상호 연관성이 있는 소분류의 그룹, 소분류는 같은 용도와 기능을 가진 상세 분류의 그룹이며 상세 분류는 최하단의 구분값으로서 공통의 기능과 목적 태스크를 가지거나 유사한 프로세스로 제조된 상품 그룹으로 유일한 명칭이 될 수 있는 분류를 의미합니다. 분류 체계는 현 기준 15가지의 대분류와 126가지의 중분류, 305개의 소분류, 1240개의 상세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업무상으로 나뉘는 분류 체계다 보니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 1회 정도 정비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대중소 분류는 용도 중심 상세 분류, 특성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류 체계를 통하여 상하위간 계층 구조를 체감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으며 상품 간의 관계가 카테고리로 연관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성질 상품들 간의 검색을 보다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상위에서 하위까지 관심 품목에 대한 통계의 범위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한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품목의 등록, 변경, 삭제,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기본 구조로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준품, 비표준품 구분입니다. 표준품은 말 그대로 표준화된 규격에 따라 양산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범용 상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 노트북과 같이 상품명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이 품목들은 모델번호나 제조원, 표준 규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정 사업장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수 사업장에 진열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일 쉬운 구분 가이드는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지, 카탈로그가 있는지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비표준품은 표준품이 아닌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용성도 없고 특정 고객사형으로 제한된 품목입니다. 도면 혹은 사양서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서비스, 용역과 같이 무형의 상품이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자재나 일회성 상품 등이 이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장에만 노출되고 판매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표준성 카테고리의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표준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쇼핑백 VU의 경우 특정 고객사 로고가 들어가고 해당 고객사 전용품으로 제작이 되곤 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특정 사이즈와 범용 디자인 쇼핑백의 경우 표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휴면화입니다. 휴면화는 쉽게 말하면 상품 가격이 없고 판매가 불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발주, 주문 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면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은 크게 비정기적 휴면화, 정기적 휴면화로 나뉩니다. 일단 비정기적 휴면화로는 첫째, 상품 단종, 말 그대로 제조원 생산 중단으로 인하여 공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고요. 둘째, 재고 부족, 즉 품절 상태로 일시적으로 공급이 불가한 상품. 셋째, 중복 상품으로 확인되어 한 개의 상품으로 통합 처리하여 휴면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취급 불가 휴면화로 화학물질 누락, 안전인증 등이 누락된 경우 휴면화 처리된 품목입니다. 정기적 휴면화로는 첫째, 장기 미정산, 최종 정산월 기준 12개월 이상 정산 실적이 없는 상품이며 둘째는 일회성 상품으로 주문 제작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무형 상품으로 1회만 주문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휴면화에는 총 6가지 유형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휴면화 처리를 한 후 다시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재사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 유형을 확인합니다. 단종, 재고 부족, 사유 불분명, 장기 미정산의 케이스 경우 각 담당자가 재사용 요청 후 구매 담당자가 재사용 처리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중복 상품의 경우 요청 후 구매 담당자가 승인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DB관리팀에서 재사용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취급 불가 상품의 경우 재사용 요청 후 구매 분석팀에서 승인 처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 불가의 경우 만약 출고가 되면 안 되는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회성 상품의 경우 휴면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시 품절입니다. 휴면화 사유와 별개로 일시적으로 품절인 경우 일시 품절 기능을 활용하여 주문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주 오류, 발주 거부권을 사전 방지하고 처리 LT를 축소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일시 품절 기간은 요청일로부터 한 달로 자동 세팅되며 연장은 최대 2회 가능합니다. 구매 담당자가 일시 품절 품위를 올리게 되면 소속 팀장 담당의 결재 그리고 발주관리팀장과 중앙구매기획담당의 합의를 통해 완료됩니다. 만약 기간 내 일시 품절이 끝났다면 일시 품절 해제 품위를 상신하여 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에 이어서 구매 정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구매 정보는 상품 정보와 다르게 상품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정의되는 정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구매 정보는 크게 가격 정보와 가격 외 정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가격 정보에서는 상품가, 유효기간, 통화, 컨디션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가를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하면서 또한 컨디션을 조정하여 특정 기간 할인 판매 또는 할증 판매로 유연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가 인상의 경우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소속 팀장 및 담당 결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가격 정보 중 유효기간 관리를 통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협의된 가격이 있는 품목들을 재협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유효기간 1년 연장 요청은 자동으로 진행되나 특수한 경우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정보에는 MOQ, 배송 LT 등이 있습니다. MOQ 조정을 통해서 구매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며 LT를 조정하여 딜리버리에 강점이 있는 협력사 품목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급 가능 상태 조정을 통하여 특정 구매 정보로 발주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된 상품의 경우 자동으로 불가 처리가 되어 별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SMRO 상에서는 구매 정보 일괄 변경 메뉴를 통해서 특정 협력사, 특정 키값의 상품들을 일괄로 변경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강의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상품 정보 및 구매 정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정보에는 상품명, 규격, 제조원, 주문 단위, 그리고 이미지 및 인증 정보 등이 있습니다. 구매 정보에는 상품가, 협력사 정보, MOQ, 유효기간 같은 정보가 있습니다. 즉, 상품 정보는 상품 자체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정보라면 구매 정보는 협력사를 통해 상품을 매입하는 정보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정보와 구매 정보를 면밀히 관리하는 것이 구매 담당자 본연의 업무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준비한 상품 정보 등록 관리 부분의 강의였습니다. 따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오재원 선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